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위 교인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또 주변의 사람들이 야,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인정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릴 때 읽었던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의 부엌대기와 같은 삶을 살았던 신데렐라. 아주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았던 신데렐라입니다. 어쨌든 과정을 통해서 왕자의 초청을 받아서 궁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또 우연찮게 기회가 좋아서 그 왕자와 춤을 추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허겁지겁 도망쳐 나오다 보니 신고 있었던 유리구두를 한 짝을 벗어놓고 달려오게 되죠. 그 왕자는 그 유리구두의 주인공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리고 왕비로 삼고자 하는 결정을 내려서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신데렐라를 만나서 그녀가 왕비가 됩니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분명히 신분이 변화가 된 겁니다. 바뀐 것입니다. 여전히 시골의 부엌대기가 아니라 지금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의 부엌대기로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종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전에는 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죄에 놓인 저주받은 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저 시골의 부엌대기가 아니라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6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즉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아들의 영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잔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을 아들 대신 예수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만 있지 않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여 아빠라 부르게 하신다. 그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으로 만들어주시고 경험하게 하신다. 우리 속에 느끼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며 친밀감을 갖게 하신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의 가운데 오심으로 감동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더구나 아빠 아버지. 참 놀랍게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아빠라는 표현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아빠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너무도 신기하죠? 너무도 신기해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어떤 느낌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 중에 특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도 아십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 자신은 사랑받는 자녀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아버지, 아버지 하면 가슴이 아프고 뭔가 울림이 되죠. 다른 거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은혜가 되죠.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속에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킨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감동으로 우리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감동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새로운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과거에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었다는 얘기죠. 종이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저주받은 자로 종이었습니다. 종이어서 자유를 빼앗기고 구속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런 종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여러분 실제 자동차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감당이 안 되니까. 실제 자동차를 줘도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장난감입니다. 그저 장난감만 있으면 하루 종일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장난감만 가지고 하루 종일 가지고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심각한 거지요. 바로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목하여 바라볼 것은 때가 참회라는 표현입니다. 때가 참회. 언젠가는 우리는 성장하지요. 어린아이 때는 아이 때는 뭔가에 매여서 어머니가 규율을 정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규율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그렇게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참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속량함을 받고 이제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지요. 바로 이 4절 5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즉 율법의 요구를 가장 합당하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매칭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로 합당하게 여기심으로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야기하는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의 때가 다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가장 적당하고 적절한 때에 주님께서 오셨다. 가장 적당하고 적절한 때에 주님께서 오셨다. 여기서 그 아들을 보내사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따라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되어진 일로서 속량과 명분을 얻게 하셨다.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구속으로부터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됨의 명분을 주셨다. 따라서 당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구유에 누우셨고 어머니의 품 안에 계시는 이 어린 아기 예수를 직접 바라보아야 한다. 그는 낳으시고 자라셨고 인간이 사회를 배우셨고 또 우셨고 웃으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또한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그분을 직접 바라보아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으셨고 웃으셨고 울으셨고 고통받으셨고 아파하셨고 힘드셨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성도들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바라봐야 한다. 왜? 그분의 그 고통당하심, 그분의 십자가 지심,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모든 인생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고 그 과정들은 뭐냐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되어진 일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 엄청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속량함을 받고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이요. 이 거룩한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날마다 새로운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이 거룩한 영광, 이 거룩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뭘까요? 어렸을 때 저는 한결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좋겠다. 갖고 싶은 거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또 갖고 싶은 장난감들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부자였으면 좋겠다. 늘상 그 생각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집이 좀 부자였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제 옆집에 친구가 살았는데 그 친구 집은 조금 살았습니다. 제대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참 구경도 못하던 바나나를 그 친구는 늘상 가지고 아주 약올리면서 얄밉게도 그걸 한 입에 먹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먹고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아, 지금은 저도 안 먹는 그 바나나를 지금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얼마나 약올림이 먹든지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아, 저 바나나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한 입쯤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장해서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집이 좀 부자였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좋겠다. 왜요? 부자면 누리게 되는 특권들이 많잖아요. 좋은 차도 한번 사보기도 하고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기도 하고 좋은 입도 한번 좀 옷도 한번 입어보기도 하고 좋은 식당에 가서 좀 떵떵거리고 하면 좀 분위기도 한번 좀 내보기도 하고 왜 우리는 왜 맨날 5천 원짜리 된장찌개를 먹어야 되는지 남들은 왜 3만 원 뭐 몇만 원짜리 막 뷔페에 가서 분위기 내면서 그렇게 먹는데 어쩌다 1년에 한 번 기회 한번 봐가지고 뷔페 한번 가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나만 5천 원짜리 된장찌개 먹고 살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왜요? 나는 부자가 아니다. 부자가 되면 저렇게 많이 누리고 살아갈 텐데 하는 생각을 갖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특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유업을 이어받을 자,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얘기하는 거죠.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얘기합니다. 본래 우리는 유업을 이어받을 자였지만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해요. 왜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얘기합니다. 유업을 받을 자가 되면 세 가지 중요한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특권이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만나기 위해서는 절차가 심히 까다롭습니다. 절차가 심히 까다롭습니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특혜 중에 특혜 아닙니까? 절차가 필요합니까? 과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까다롭습니까? 심히 까다로워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제일 먼저 무엇이 바뀌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세임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경건의 능력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김종우 목사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다윗이 아시다시피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궁전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구성에 남아있다가 결국은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빼앗기고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되는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데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가장 첫 번째 특권은 뭐냐면 바로 예배의 특권이에요. 이 예배의 특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더욱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와 지켜내는, 그리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든지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언제든지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된 명분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 응답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특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기도의 특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기도의 특권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쓸 줄 모릅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써먹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써먹지 못함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샘솟듯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구하면 꼭 주어집니다. 찾으면 꼭 만납니다. 문을 두드리면 꼭 열립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덕분에 그 엄청난 기도의 특권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는 특권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결국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에 갇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구속당하잖아요. 그래서 괴롭잖아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된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죄 용서함에 받는 특권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다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또 그래서 주님을 실망시켜드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 많은 종이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용서하시죠. 왜요? 아빠, 아버지시니까. 어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가 너무 바빴습니다. 목회 일정이 너무 바빴고 그래서 거의 아들 학교 행사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아들 녀석이 아빠 오늘은 올 수 있어? 오늘 내가 운동회를 하는데 달리기를 한단 말이야. 아빠가 와서 응원해주면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역시나 아빠는 그날도 목회 일정으로 인해서 아들에게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좀 가볼게 했지만 속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목사님도 알았고 아들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은 학교에 가고 목사님은 다시 교회에 왔는데 참 우연찮게 그 계획되어 있던 목회 일정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 그래 아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래도 한번 오늘이라도 가서 학교에 가서 응원 좀 해야지. 그래서 어렵게 갔습니다. 어렵게 학교에 갔더니 마침 아들이 달리기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빠가 왔다고 막 손짓을 하고 그래 힘내라 열심히 하자 막 응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탕 하고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달리기가 시작했는데 근데 아들 녀석이 4등을 하는 거예요. 3등 안에는 들어야 그래도 선물 하나를 받는데 아들이 내내 4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빠가 탁 가서 막 응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힘내 조금만 더 힘내면 돼 조금만 힘내면 돼 그러고 있는데 여전히 4등을 달리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아요. 계속 4등이에요. 그래서 계속 응원하는데 그때 마침 앞에서 달리던 한 친구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어요. 이때 목사님의 반응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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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습니다. 이야 드디어 할렐루야 이제 3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한 녀석만 더 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앞에서 달리는 1등, 2등, 3등에 관심도 없습니다. 걔네들이 거꾸로 넘어지든 뭐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4등을 달리고 있는 아들에게만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1등을 하지 못할지라도 2등을 하지 못할지라도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지 못할지라도 지금 실패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정말 허겁지겁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온통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다 쏟아부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다시 힘있게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주님의 핏값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자녀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자녀답게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며 아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